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2장 이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에게 박해의 손길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베드로도 잡아넣었다. 이 일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기간에 일어났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그러고는 네 명씩 짝을 지은 네 무리의 경비병들에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다. 유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으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에 끌어내려는 바로 그 전날 밤의 일이었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두 병사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앞에 서자 감방 안에 환한 빛이 가득하였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말하였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두 손목에서 쇠사슬이 벗겨졌다. 천사가 말하였다. 허리띠를 두르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천사의 말을 따라 그대로 하였다.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은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니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둘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 하나를 지났을 때 갑자기 천사가 사라져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을 하였다. 이제야 알았구나. 주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모든 유대 백성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에서 나를 구해내셨구나.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노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노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은 열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은 노데에게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로데는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우기자 그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임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정말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하도록 한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꺼내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를 알려주시오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침이 되자 베드로가 없어진 일 때문에 경비병들 사이에 작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다. 헤롯은 부하들을 풀어 베드로를 찾아서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경비병들을 불러 심문한 다음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어 헤롯을 만나보게 하였다. 그들은 헤롯의 시종인 블라스도를 설득한 다음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하였다. 그들이 사는 지방은 왕의 영토에서 식량 공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청한 날이 되어 헤롯은 왕이 입는 용포를 떨쳐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쳐댔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이다. 곧바로 주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 그는 벌레들에게 파먹혀 죽고 말았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졌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갔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갔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출애굽기 제24장.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슬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따라 기둥 열두 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를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을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림에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막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랬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면서 무슨 향수나 스킨을 뿌리거나 바르고 나왔습니까? 세상에 유명한 향수들이 있습니다. 샤넬 No. 5, 크리스찬 듀올, 리나 리치. 사람은 누구나 스치면 냄새를 풍깁니다. 냄새는 바로 삶의 질을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그 무엇입니다. 본문 16절의 표현처럼 죽음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가 있다고 말합니다. 장례식집에는 시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하여 향을 사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잔치를 치르는 집이 있으면 동네 밖에서부터 고소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기름으로 전을 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자주 접촉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나는 냄새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 다른 냄새를 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도 죽어 썩으면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좀 더 상징적인 냄새를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는데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에 대한 비유를 욥기서 39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악취가 펄펄 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다는 바울 사도의 선언입니다. 냄새는 필연적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해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서 만약에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누구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코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일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야말로 공해 문제에 관련될지 모르지만 도시의 하수구 냄새, 선거철에 나는 사람들의 인격의 악취.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악취를 이기는 냄새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다거나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로 그 사람을 알죠. 또 냄새는 어떤 면에서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모든 죄와 죽음의 악취를 어디서나 이기게 하셔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참으로 생명의 냄새는 능력입니다. 이런 숨길 수 없는 냄새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냄새는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요. 좋은 냄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고약한 냄새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꽃이 참꽃일 수 있는 것은 향기 때문입니다. 조화는 인공적인 냄새를 묻혀놔도 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초상, 사진은 모양은 있으나 살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나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냄새는 능력이죠. 다른 말로 생명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이 둘러쳐 있어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갈 수 있는 한, 주변에 어디든지 냄새는 갑니다. 단순히 벽으로 냄새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움의 벽을 뚫고, 저주를 뚫고, 죽음을 뚫고, 원수를 뚫고 옵니다. 두꺼운 얼음을 굳어진 땅바닥을 뚫고 나오는 보리이삭처럼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던 이 책망을 오늘날 내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생명의 줄을 이미 죽여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생명의 냄새는 기쁨이 됩니다. 먼저는 좋은 냄새를 가진 자신에게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만듭니다. 냄새는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서는 도망칩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갔다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만났다가 감동을 받게 되죠. 불신자들은 그 냄새에 의해 기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쇠는 자석에 붙고 마침내 자석이 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지요. 두 번째는 냄새는 자주 접촉하는 것에서 옮깁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근원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귀도인의 생명의 냄새는 각 사람 자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귀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하였는데 귀도의 냄새는 단순히 뿌리는 냄새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배어나오는 냄새여야 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냄새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남이 의식하게 되죠. 내가 참된 귀도인인지 아닌지의 냄새도 자신보다는 남이 먼저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냄새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했습니다. 16절에는 그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향기의 구실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실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다가갈수록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야말로 귀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도를 닮아가는 사람에게도 다가가면 향기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도께서는 우리의 사나운 죄와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14절 말씀 중심으로 귀도인에게서는 날 냄새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개역 개정판을 읽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악취는 향수로 갈 수 있지만 죄의 냄새, 죽음의 냄새는 그리스도로 정복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서 제거될 수 없는 냄새입니다. 인격이 썩어가는 냄새, 욕심이 썩어가는 냄새,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악취들입니다. 악취를 가리우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인생에게 죄의 악취는 그리스도라는 향수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냄새가 없습니다. 향수는 만찬에 참여하고 대인관계를 할 때 뿌리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냄새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나는 숨길 수 없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날릴 수 있는 냄새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 생명의 냄새, 사랑의 냄새, 십자가의 냄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옳은 걸 가르치고 주장한다고 하지만 다른 교회들이 하는 좋은 일들조차 못하고 성장도 없이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교회가 생명이 있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의 냄새만 회복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통한 냄새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자신의 냄새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좋은 냄새는 주위에 생명을 끼치고 기쁨을 끼치고 사람의 관계에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과 가까이 접하느냐에 따라 나의 냄새가 달라질 것이며 나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의 신앙 속에서나 불신자들 속에서 인생에 회복된 감미로운 냄새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냄새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른 냄새가 날 것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은 어디다가 갖다 놔도 예수와 생명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감옥에 가두어 놔도 어디서나 예수라는 냄새밖에는 풍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모신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신다면 같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탕자처럼 봐 따뜻한 주님의 손길. 닮으셨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큰 역할을 차지한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교회를 굳게 세우니까 바울이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까지 내용에서도 가장 특출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길인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아보는 내시를 개종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에티오피아 내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틀림없이 그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 땅에 엎드린 그에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에 순응해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까지 그는 3일 동안을 기도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한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사도 베드로 활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예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파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롯바에 머물고 있을 때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것을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한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해명을 듣고 나서 그들도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로 가는 길에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여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도중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고 전도여행을 떠났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일부 유대인들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물리치러 간 것은 모세율법의 하나인 할례가 그리스도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 세운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다가 자기들을 떠나 되돌아간 마가 요한을 이번에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르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 소아시아에 새로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새로 개종한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부름에 응하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이 성은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받은 곳일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은 루데아라 가는 부인과 그 가족을 개종시켰습니다. 그곳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 그들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테네로 갔습니다. 이곳 아테네 마르스 산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을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를 향해 잠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차 전도여행입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바울은 많은 반대자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는 드로아를 거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잠깐 만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은 오순절에 참여하기 위해 유대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는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원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유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의 공예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행사하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난 배는 파괴되고 그 일행은 말타섬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를 탔던 모든 사람이 여기서 구출되고 세 달 후에 바울은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그가 한때 석방되었다가 다시 구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유대한 일꾼인 바울은 주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쓴 서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들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일, 명령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에 포함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베드로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